주기도문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번째, 이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간구,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말 번역의 아버지 맨 앞에 유어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넣어서 번역하면 이해가 더 쉬울 줄 압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이 같은 주기도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루어 짐작컨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그 세 가지가 사실은 그 원리를 이야기하면 세 가지가 거의 같은 의미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룩이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존재보다 그 이름이 뛰어난 다른 구별된 그런 것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즉 하나님의 권세가 미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래서 주의 왕권이 하나님의 권세가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 번 반복되는 것을 한번 줄이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누가복음에 빠져 있는 이유를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이 기도문의 이 부분에 대한 핵심은 아버지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소원,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선택,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는 두 가지로 구분을 좀 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 곧 성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여러 사람에게 여러 경우를 따라 말씀하신 것들, 그거를 기록해 놓은 성경,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소원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을 그렇게 같이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비유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신중에 있나이다. 이 말은 주의 뜻 행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다는 말, 이 주의 법과 하나님의 뜻이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곧 주의 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의미이겠죠. 시편 107편 11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시인이 이야기한 겁니다. 시인이 범죄를 노래할 때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또 다른 쪽에서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하나님의 뜻과 지존자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말씀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기 예언이란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 기록된 성경, 선지자들의 예언을 비롯해서 또 사도들의 예언, 그 모든 예언들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받아 기록한 것이다. 곧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기록물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이런 식으로 성경의 아주 구체적인 경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법이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례라는 것입니다. 뭐 또 다른 예를 좀 들어보면 뭐 십계명도 그렇습니다. 십계명.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부모와 관계에 있어서 부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케이스에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아예 법으로 정해가지고 그걸 십계명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또 그런 아주 구체적인 그런 큰 법만이 아니고 아주 어떤 때는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기록해 놓은 것들이 성경이란 뭐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묶어서 이야기하자면 사회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법이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일반 사회에서 우리가 이웃과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뭐 심지어 어떤 경우는요 종을 어떻게 뭐 삼고 또 종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종은 7년 후에는 놔줘야 되고 놔주는데 또 종이 또 싫어하면은 그대로 주인 밑에서 계속 일하기를 원하면 또 어떤 방법을 거쳐서 그렇게 종을 삼아서 평생 종이 되게 해라 이런 식의 법까지 아주 구체적인 법까지 성경은 우리 삶 전반에 걸쳐 이루어질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주 구체적인 어떤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말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빠진 것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성경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룬 것이 성경 전체의 기록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소원하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하나님이 가장 열정적으로 하시기를 원하는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건지시는가? 어떻게 건지시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구속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해 보면은 인간이 맨 처음 타락해서 범죄했을 때 그때의 상황 가운데서 그 인간에게 범죄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끼쳤다. 이게 이제 앞으로도 또 나옵니다만은 그 사탄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데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 생각을 잘 못하기도 합니다만은 신학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을 복음이 맨 처음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그걸 원시복음 이런 말로도 설명을 합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저주하실 때 그냥 단순히 사탄을 저주한 게 아니라 여자와 연결시켜서 네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을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방해는 하고 뒤꿈치를 그걸 갖다 십자가 형이라고도 해석을 하는 극단적인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그렇게 괴롭히고 고난을 받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를 깨뜨리고 정복하는 그런 그 복음의 그림자랄까요? 복음의 시작, 원시복음 이게 맨 처음에 타락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큰 그림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을 구속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 거기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원시복음으로 시작해서 그 씨를 그 자손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자손을 이야기하고 그 자손이 계속 대를 이어서 뭐 다윗의 자손 이런 식으로 그 씨를 통해서 구원 얻는 이야기들을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아 여러분 제가 한번 읽은 저는 여러 번 읽었는데도 이 말씀이 이렇게 쉽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그 문맥을 좀 이해하면서 들으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부터 9절 말씀까지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그 말씀까지 보면 예수님 메시아 예언이 나오죠. 메시아의 예언. 메시아 예언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요, 그가 찢김은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라, 막 이런 그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이야기들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시고, 그렇게 예언하신 끝에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10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고 질고를 당케 하셨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자손들이, 그의 속건 제물이 돼가지고 그들이 씨를 보게 되고 그 날이 길게 되고 구원을, 그 씨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예언적으로 보여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를 통해서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곧 구속의 이야기, 메시아를 통한 구속의 이야기. 성경은 놀랍게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분명하고도 자세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소개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이야기가 단순히 인간이 타락하니까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임기응변으로 만들고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가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상하는 그 전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 우리를 창세 전에, 에베소 1장 4절은 창세 전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미리 예정해가지고 때가 참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하고 아들이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아버지께서 그 긴 구원의 프로젝트라는 그런 대하나님의 의지, 큰 그림을 그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자기 이름을 믿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이 말씀만 해도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그 마지막 말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려 한다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의 큰 뜻 안에 담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더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려는 큰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거의 저절로? 이렇게 이야기해도 좋을 정도로 하늘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늘을 이야기하면 성경학자들은 하늘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바울이 그렇게 세 개로 나눴었죠. 바울은 세 번째 하늘만 이야기를 했는데, 맨 처음에는 인간 세계에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누리는 하늘이 있고, 그럼 두 번째는 에베소서 2장 2절 6장의 말씀에 보면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하늘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한 세 번째 하늘, 셋째 하늘,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성경에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하늘 나라,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나라입니다. 세 번째 그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통치의 영역이 우리에게까지도 미치지만 그 하늘나라에서는 완벽하게 그 권세가 미쳐서 그 안에서 섬기는 모든 존재들, 영적인 존재들, 주로 천사를 이야기하죠. 그 천사들이 완전한 순종을 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103편 20절, 21절 말씀 보면 거기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요.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천사들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천사들을 노래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좀 보면 그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이거 듣는다는 이야기 순종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천사들 그렇게 노래를 했고요. 21절 말씀 보면 그에게 수종들며 그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천사들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뜻을 행하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모습이 하늘나라에서는 천사들에 의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차 있을 하늘나라에 대해 요한 사도를 보여준 그 세계의 그림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마치 옛날 그 왕조 시대 때 왕이 그 왕좌에 앉아 있으면 그 앞에 신하들이 이렇게 쭉 나열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앞에 있고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천사들의 직책이고 천사들이 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요한 사도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늘나라에 가서 본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알려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수종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순종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 땅입니다. 땅. 땅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합니다. 이 땅, 인간이 살고 있는, 인간이 지배하는, 흔히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인간을. 사실 그 말도 좀 틀린 말입니다만, 어떻든, 땅을 인간이 지배합니다. 근데 그 인간 안에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라는 거죠. 인간의 뜻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인간의 그 생각에 의해 모든 상황에 선택을 하기도 하고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 인간의 뜻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인간들이 자기들의 뜻대로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고집을 부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대치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반역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인간의 강한 의지에 의한 고집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 이 땅에 악한 사탄의 방해와 유혹이 함께 있다. 악한 사탄이 사람들의 속에 들어와서 유혹을 하고 그들의 생각 속에 인간에게 교만을 심고 그러게 되면 그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이것이 바로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마음대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경영하는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상충이 되고 반역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과연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인간 속에 있습니다. 이걸 과연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에요. 죄는 불법입니다. 법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죄는 뭡니까? 불법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 그게 죄라는 로마서 5장 13절 말씀에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율법이 오면서 아, 그게 죄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만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죄이고 그것을 우리가 죄로 알게 되는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다. 죄를 그 헬라 말로는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말티아라는 말은 원래 화살이 관역에 명중하지 못한 걸 말합니다. 예. 공수가 화살을 쐈는데요. 그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에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화살을 잘 쏘는 사람이죠. 근데 그 관역에 맞출지 못한, 그러니까 못 미치는 거나, 아니면 더 멀리 가거나, 아니면 옆으로 가거나,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 여러분, 성경을 캐논이라고도 합니다. 캐논. 원래 이 말은 헬라어에서 온 말인데요. 이 말이 지금 영어에서도 규범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죠. 근데 그 말이 원래 그 캐논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요. 캐논은 원래 막대기를 말합니다. 막대기를 캐논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캐논 막대기가 이제 사람들이 어떤 간격을 재는 치수로 쓰이게 됐어요. 그 도구로. 그래서 그 자를 가지고 이게 반듯한 자를 가지고 재보면 이게 간격이 얼만지 또는 간격이 제대로 맞았는지 이런 것들을 재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그게 규범, 그게 규례 이런 뜻으로 발전된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막대기와 같아요. 어떤 표준을 잴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게 율례가, 그게 곧 법이,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에다가 갖다 성경 율법을 딱 대보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법에 맞추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 이런 것들이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땅이 이 땅이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문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일이 때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도 그런 것들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가 않고 인간의 약한 모습들, 인간의 욕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에 적합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은 우리의 삶을 거스려야 합니다. 이 거스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제가 좀 하나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구속하기,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제물로 보내신 겁니다. 대속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지었고 예수님의 삶이 궁극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그날 저녁에 붙잡혀 가실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며칠 전부터 그 과정을 알고 있는 우리 주님은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그게 여러분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속 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였어요. 그거를 알고 우리 주님이 그 과정을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음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2절, 그 전에 39절에도 그런 기도를 했는데요.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다시 주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전에 39절에서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방법이 없거든. 아 이게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죽는 것 말이에요. 내가 죽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거든. 아버지 뜻대로 나를 죽음 곧 대속의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는 목숨을 내놓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의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단 우리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본성을 거스리는 것 시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습니다. 근데 극단의 경우는 다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아픔까지 감수하면서라도 순종을 이룰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놓는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경우처럼 때로는 목숨을 내놓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앞에 믿음의 길로 따라 순종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 가운데 순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 순교의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 뭐 순교까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움까지도 감수하면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의 방식입니다. 그만큼 이 기도가 어렵고 힘든 기도입니다. 우리가 애울 때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힘든 순종의 길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적어도 그 뜻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리는 다짐을 하는 그런 자세로 이 기도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법이 되고 윤리가 되고 문화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공의가 이 땅에서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도 하지만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 들어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자세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기도문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이, 주의 그 거룩하심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신 주 하나님, 주의 나라가, 주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며, 또 저희들이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순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중에 가장 소중한 뜻을 따라 하나님 복음 증거에 우리가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귀한 것을 꿈꾸며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